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은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사람을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기 때문이니라. 이제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일으켜 살리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저희들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열두 사도들 중에 어린 나이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생활을 하였더라도 예수님 돌아갈 시점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 중에는 나이 20살이 넘어간 사람은 결혼한 사도 베드로밖에 없을 정도로 그 당시 레바의 학교에 젊은 사람들이 입학하는 그 전통과 비슷한 가운데 사도 요한은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기껏해야 10대 중반쯤 되는 나이일 텐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으셨다고 본인의 이 요한복음에도 밝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밝히며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다른 사도들의 대표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사랑받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신약의 27권의 책 중에 5권의 책을 썼는데 그 첫 번째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반의 생활 속에 요한복음의 내용은 3년 반 전체를 골고루 설명하셨다기보다는 그 절반 정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들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앞부분들은 주로 갈릴리 주에서 행하셨던 사역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시작의 관계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그 사역 가운데 점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예수님께 반대하는 세력들이 커져 나감을 보여주면서 그들과 예수님과의 이 대립관계에서 일어난 대화를 보여줍니다. 37절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배경 앞에 예수님은 5장부터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 유대의 언약 백성들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예수님을 빠뜨리고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해나가는데 5장에도 보면 28절과 29절에 내가 이런 말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들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그걸 믿기는 하진데 내가 바로 그 사람들을 무덤에서 일으킨다는 거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올 텐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12장에 여기에 관한 비슷한 예언을 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구약 시대부터 자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예언의 중심에 있는 메시아란 것을 자꾸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태어나실 때 BC 6세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유월절쯤인 유대인 달력으로 음력 2월 28일이었고 요즘 양력 달력으로 하면은 5월 14일이었기 때문에 근 2000년 동안에 로마 황제가 만들어 놓은 그 전통에 따라 저희들이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새기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이날은 아니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전통이 이러하니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많은 음악가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시대의 예언과 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실 때까지 신구약을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찬송곡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50년에 써진 조지 프레드릭 핸델의 메사야입니다. 그 오라토리오의 그 가사 내용 전체는 그 당시에 번역되어진 영어 성경의 성경 규절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2시간 이상의 그 성악가들이 부르는 가사 내용은 다 성경 규절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랑하는 곡이 되어버렸는데 시작이 벌써 그렇게 나옵니다. 남자 성악가가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죄와 그에 따른 비참함 때문에 고생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 즉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Thus says the Lord,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을 너희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음악이 시작이 됩니다.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도 잡히시는 날 그 저녁에 식사할 때 그럽니다.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14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마치 아버지께서 직접 자기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를 하시는데 오늘 이 6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도 저희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죄와 거기에 따른 비참함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보아도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들이 그래서 또 이 세상에 생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온다. 그것이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죄의 그 결과로 생기는 비참함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을 선포함에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힘들 경우가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어서 두 사람 사이를 불편하게 할 때에 사라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없애는 것은 원인을 없애버릴 때에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 평안을 스스로 너희들이 회복할 수는 없고 내가 해준다. 크리스마스가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 죄 대신에 벌받으려고 태어난다. 그러니 너희들은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전해주는 메시지 전체가 어찌할 줄 몰라 힘들어하는 죄인들에게 위로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아버지의 뜻이다.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천사의 명령을 듣고 기록한 말씀 중에 이게 있습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거기에 빠져들지도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이 일이 해결해 난다,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에 따라 그 시간이 흘러 그 장소가 올 때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죄와 비참함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아들과의 약속으로 우리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는 그럼 뭡니까?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일어났어. 근데 너희들 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 이 소식이 너희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이야.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냥 펑 떨어졌으니까. 사는 동안에 이와 비슷한 경험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 경험에는 그거였습니다. 2000년도에서 2010년까지 꾸준히 LA 쪽에 사역하러 갔을 때에 한 번은 토요일 새벽에 제가 호텔 8층에 있었는데 움직여서 깼습니다. 보니까 8층 전체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니 지진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침에 내려가서 데스크에 물어보니까 이 밑에는 롤링이 달려있어서 강도 8도까지는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서 전체가 건물 전체가 움직였다. 그때 제가 느낀 기분은 들어 누워 있으면서 깜짝 놀라서 깼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라스베가스 쪽에 있는 그 대륙 횡단 철도가 탈선이 됐다는 소식이 들렸고 거기에서 지진이 시작이 됐다 그랬는데 제 인간의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쩌면 비행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죄와 거기에 따른 비참함을 저희들이 깨닫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무너졌을 때 깨닫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다 해결이 돼 있어. 너 세상 태어나기 전에 너에게 문제를 깨닫기도 전에 이런 문제가 너에게 심각하게 다가오기 전에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할 때 내가 이미 너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해결해뒀어.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 표현은 그게 bless you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오시기를 God bless you.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bless를 합니까? 그 표현이 이 찬송과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 We bless you Lord 할 때는 한자로 우리가 송축이란 단어를 찾았습니다. 높이 들고 감사의 표현을 축하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비참하게 들어가서 영원히 불호수 속에서 멸망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도 모를 새 건져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꼭 잡고 놓지 않으신다.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bless, 송축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그 무리들에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오늘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분명히 나에게 오게 되어 있어. 어떻게 하셨던가요?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부르지 않았던가요?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 우리의 삶에 언제 찾아서 불렀는지 우린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부모와 조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를 부르신 시간도 그 방법도 장소도 우리는 은혜가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혹은 나의 가족을 나의 조상을 예수님께 주셨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게 이겁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예수님은 첫 번째가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에게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신앙의 선조들을 주셨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야 예수님에게 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너 이러한 삶을 보니까 너 자격이 없어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I will not cast you out. 너 내가 내치지 않을 거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은 다 오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품어주시더라. 어떤 사람들을? 죄와 그에 따른 죄책감에 비참한 사람들을. 똑똑하고 교육받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 성실하고 성품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게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가 지금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가 나에게 보냈어. 그래서 나에게 온 거야. 이제 내가 너를 쫓아내지 않을까. 너 더러워. 가. 너 못됐어. 안 돼. 너 대신 착한 사람, 그런 사람 내가 찾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명령대로 하니까 나에게 아버지가 너를 줬고 그래서 너가 나한테 왔어. 난 그럼 무조건 품어줄 거야. 38절에 왜냐하면 나는 내 원하는 대로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야. 39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거야. 39절과 40절에 두 번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 왜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나에게 올 텐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럼 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그게 아까 우리 시작할 때 한 그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놓치지 않아. 어느 정도까지? 너희들을 내 친구로 내가 받아주고 아버지하고 약속한 대로 너희들 대신에 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버릴 거야. 이게 돌아가시는 전날, 잡히시는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한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오늘 그러는 겁니다.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들이 뭔지 알아? 너 옛날에 이랬지. 너 옛날에 이랬지. 너 지금도 이 문제가 있지.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너가 받고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우리의 양심을 필요 이상으로 찔러서 비참하게 하여 찬송과 감사와 송축을 못하게 할 때 예수님이 걱정 마. 너희들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 다 알고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사람들을 보낸 거야. 그런 사람들 다 나오게 와. 그리고 나는 안 쫓아내. 내가 너희들을 친구로 생각하고 너희들 대신에 아버지한테 죄값으로 죽는다고 되어 있어. 내가 안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죽고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찾는 힘을 가지고 있어.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 마음에 달린 게 아니고 아버지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감사와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블레스 성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데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지 않았고 원래 죄짓게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으실 예수님을 성축할 때 두 번째 저희들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결정적으로 제목에 있듯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 하나라도 나에게 주신 분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를 세 번째로 생각합시다. 특별히 이게 우리가 오늘 내일 또 앞에 삶을 주실 때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람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일으켜 세울 거야. 나사로가 너무나 아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서 당신의 사랑한 사람이 지금 아파 죽을 자리에 있으니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야 이제 나사로가 자니까 가자 했을 때 나은 줄 알고 자는 줄 알았더니 죽었기 때문에 시작합니다. 나흘이 지나서 왔을 때에 마르다가 그럽니다. 주님께서 진작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죽지 않아.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말다가 예 알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 살아서 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어. 너가 이것을 믿어? 27절에 말따라 그럽니다. 주여 그러하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마지막 날에 나에게 보내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다. 40절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았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게 된 너가 나에게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인 너들을 위해서 죽어서 너희들이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정리가 되고 죄에서 해방이 된 마음의 평강을 가졌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겐 영원한 생명이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워. 이게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살아갈 때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마음도 몸도 어딘가 불편하고 안 좋고 고장이 나고 아플 수가 있지만은 아는 것은 그겁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리셔놓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지금 앉혀주셔서 우리가 그 사이에 죽어도 심판날에 우리를 다시 아들 예수님이 일으켜주시네요. 이건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을 자신이 약속하고 그 일을 해결해 주셨으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려고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라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우리를 희망을 넣어주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는지 오늘 생각하며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으실 예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영원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맺어놓으신 소금의 언약이요 평강의 언약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깨닫지도 알기도 전에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들께서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저희들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 때가 되어 부르시고 받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잃지 않으신다는 예수님의 확신에 차신 말씀에 위로를 받으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누리며 부활의 날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삶, 성령이여 우리에게 계속하여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